출애굽기 172번 메시지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계시된 안식일. 하나님의 거처에 건축에 관한 긴 기록이 있은 후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에 대한 반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십계명 중에 하나인 네 번째 계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계명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처의 온전한 계시에 관한 기록 다음에 반복되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장의 마지막 절인 18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인 돌판 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절은 거의 20장에서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는 긴 부분을 결론짓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을 때 주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모세에게 땅 위에 그분의 거처를 건축함에 관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막의 식양과 기구들과 제사장 체계에 관한 온전한 계시를 봅니다. 이 부분에는 또한 성막의 건축자들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후에 주님은 안식을 지킴에 관련된 요구를 반복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한 6절,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장의 11절과 18절 사이에 삽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삽입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막의 건축을 위한 위임 후에 안식일에 대한 기록을 반복한 이유가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다루어야 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위임에 뒤이은 안식일에 관한 이러한 삽입은 주님께서 이들 건축자와 사역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안식함에 관하여는 잊어버리고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도록 위임하심이 있어서 주님은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일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일깨우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줄만 알고 그분과 함께 안식할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신성한 원칙에 위배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식일에 관하여 특히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지 여덟 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할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제7일 안식교도들은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실상 안식일의 원칙은 지키는 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원칙은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법을 배우기를 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의 의미가 단순히 일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는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지만 사람에게는 그것이 첫째 날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후에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손도부터 나오자마자 하나님께는 일곱째 날인 그날이 사람의 첫째 날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일곱째 날은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 안식일은 일을 마치신 후의 안식이지만 사람에게는 안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엿새 동안 일하셨고 그 다음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첫째 날에 안식했고 그 후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성케 되심. 나는 제 7일에 쉬어 신성케 되었음이니라고 말하는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읽을 때 기쁩니다. 이는 안식일이 하나님께 휴식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성케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31장 17절 말씀에는 신성케 되었음이니라가 참가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조차도 신성케 되실 필요가 있음을 계시합니다. 신성케 되는 것은 안식하는 것보다 더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데에는 어떤 것이 특별히 필요치는 않습니다. 앉거나 눕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성케 되려면 무엇인가 먹거나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제로 음식물과 음료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중점은 우리가 신성케 되려면 우리를 신성케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분을 신선하게 할 무엇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신선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신성케 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전혀 인상받은 바 없이 출애굽기 31장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나는 한 번 이상 출애굽기를 해석했지만 최근에서야 31장 17절에 신성케 되었음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았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일을 다 마치신 후에 쉬시고 신성케 되었음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창조물에 안식하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장인이 오랜 시간을 들여 매우 특별한 의자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을 다 끝마쳤을 때 그는 그가 만든 의자에 앉아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관해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가끔 책을 쓰는 일을 마친 후에 이런 종류의 안식을 체험합니다. 어떤 것을 쓰기를 마쳤을 때 나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내가 쓴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깁니다. 나는 특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옷을 만드는 참회들은 특정한 옷을 만든 후에 즐거운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들과 땅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감상하실 수 있었고 특히 사람을 보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신성케 되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신성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신성케 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그분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제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표적인 의미를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도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독신자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독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관해서 사용된 이러한 말을 듣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은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 내가 인류를 창조하기 전 나는 진실로 독신자였다. 성경은 영원 과거에 하나님이 독신자이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영원 미래에 그분은 어린 양의 아내라 불리우는 새 예루살렘, 즉 아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계시에 따라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이며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하여 독신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보셨을 때 안식하고 신성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갈증을 풀고 그분을 만족케 하는 청량 음료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끝내셨을 때 안식이 시작되었고 그분은 그분의 동반자인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안식의 날이요 회복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동반자인 사람에게 안식의 날과 회복제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사람의 첫째 날은 누림의 날이었습니다. 신성한 원칙.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림을 가질 때까지 우리에게 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신성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누림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누림으로 충만한 후에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갖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법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바에 따르면 다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고 그분의 일 안에서 어떻게 그분과 하나가 되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매우 좋은 신뢰가 신약 안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약 사역은 그들이 오순절 날에 가졌던 누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엿새 동안 일하지 않고 오순절 날에 주님을 누렸습니다. 실제 상황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채워졌겠습니까?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주님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들을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하늘에 속한 술의 누림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누림으로 충만되고 난 후에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요 그분과의 하나 안에서 일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두 그분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오순절날은 그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7주간 또는 49일의 이튿날인 50일째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레위기 23장으로부터 오순절이 첫 이삭을 드린 후 50일째의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이 여덟 번째 주의 첫날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이 있어서 우리는 첫째 날의 원칙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언제나 사람의 첫째 날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안식일은 사람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따라 여덟 번째 날, 사람의 안식의 날은 또한 첫째 날이었습니다. 구약의 원칙에 따르면 사람의 안식의 날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후에 온 날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끝마친 후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후에 안식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은 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 가운데서 누립니다.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숨쉴 공기와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둘째 날에 이미 광활한 대기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사람을 위해 물과 음식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일곱째 날은 하나님에게 안식의 날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언제라도 누릴 수 있도록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손으로부터 나왔을 때 사람의 첫날은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했으며 결국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그의 첫날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린 후 또 다른 엿새 동안 동산을 지키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의 여덟 번째 날에 그는 또 다른 첫날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습니다. 이것은 안식하는 것과 일하는 것에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반복되는 하나의 순환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안식하는 것이며 사람은 안식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기구에 관하여 계시를 주신 다음 건축자들을 택하셔서 모세에게 그들에 관하여 책임을 맡기신 후 계속하여 안식일을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자신의 일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핑계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처소를 건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날마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인 나의 거룩한 일에서조차도 너희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여전히 지니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나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나와 하나됨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일하는 능력과 수고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일한다면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나로 말미암아 나와의 하나 안에서 나의 거처를 건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이처럼 일한다면 나는 매우 기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곁을 떠나 너희 스스로 나를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나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너희의 누림과 능력과 힘이 되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표시를 지니야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있기 위하여 너희의 모든 것이 되는 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이처럼 일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지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표시. 우리 모두는 안식일에 관하여 기본적인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다른 이들과 여덟 번째 날이나 일곱 번째 날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킬 것인가에 관하여 토론했습니다. 지금 나는 그런 이유에 토론이 전적으로 낭비라고 말하곤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으로 충만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할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오순절의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서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혼자 힘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충만히 채운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만된 하나님에 의해 충만된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표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표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지닌 표시는 무엇입니까? 그 표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난 후에 우리를 채우신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일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려고 일했을 때마다 나의 유일한 기도는 나의 말함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듭거듭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말하는 가운데 당신과 한 영됨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은 당신의 말이 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말 속에서 당신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하나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공허한 자신 안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께 모독과 모욕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말할 뿐 아니라 당신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말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명을 받을 것이며 그때의 당신은 나와 하나이십니다. 주여, 나의 말은 내가 당신과 한 영인 내 편에서의 실행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이 나와 한 영이신 당신 편에서의 실행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존귀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표시입니다. 언제나 나는 말할 때 나의 주님이 나의 안식일이신 표시를 지니려고 합니다. 그분은 나의 안식이고 나의 회복제이시며 나의 힘과 능력이시며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모든 것이십니다.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는 성막의 건축자들이 주님과 함께 쉬어 신성케 되기까지는 일을 시작하지 말아야 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야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은 수고하는 엿새와 안식하는 하루에 간격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매 간격에서 시작은 안식의 날이며 그 뒤에 일하는 엿새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과 함께하는 시작과 일로 계속되는 또 다른 간격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하나님께는 일곱째 날이며 사람에게는 첫째 날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누림과 안식을 위해 일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렸습니다. 사람은 그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성취해 놓으신 것을 누렸습니다. 그 후에 사람은 엿새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한 후에 사람은 다시 처음 누렸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고 또다시 엿새 동안을 일했습니다. 이 과정들은 하나의 순환과도 같습니다. 이 순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표시입니다. 영원한 언약.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한 계약이요 언약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같은 방법으로 그분과 하나 될 것임을 보증하는 표식이 있는 언약, 계약을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을 누림으로써 그분과 하나 될 것이고 그러므로써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과의 하나 안에서 일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세대나 한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계약입니다. 언약은 계약보다 강한 것이며 계약은 약속보다 강한 것이고 약속은 일반적인 말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과의 하나됨 안에서 그분을 위해 일하기 전에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충만될 것을 보증하는 그분과의 계약에 서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계약에 서명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지키겠다는 보증을 하면 우리는 그 계약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다면 그분은 우리를 하늘의 법정으로 이끌어 계약을 지키지 않은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안식일이 하나의 표시이기도 하고 영원한 언약, 변할 수 없는 언약이기도 함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 기도함 없이 또한 그분을 신뢰함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취하여 그분을 먹음으로써 누리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는 주님을 신뢰했을 뿐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되었고 그분을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당시는 베드로가 말한 것이 그가 주님을 마시고 그분을 먹은 것과 같다고 믿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내적으로는 예수님께 참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그는 그가 먹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가 누린 것을 간증했습니다. 베드로는 서명된 주님과의 계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분과 언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양편이 계약에서의 자기 역할을 지켰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주님을 먹었는데도 주님이 그를 떠나셨다면 주님은 그 계약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도 베드로가 주님과 별도로 돌아서 버린다면 베드로가 그 계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중점은 안식일은 하나의 표시이며 언약이고 계약이며 협약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문제. 안식일은 또한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표시하며 특징 짓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린 다음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하나됨으로 일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속된 것으로부터 분별됩니다. 영적 죽음을 겪음.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혼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거룩하게 되기 위한 표시를 지닌 명예로운 언약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 우리의 처음에도 적용됩니다. 만일 내가 주님과의 하나 안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말하는 가운데 죽음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쳐진다는 것은 교통으로부터 끊쳐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누림 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한 섬김 없이 많은 일들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 봉사는 영적 죽음을 초래합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봉사도 주님에 대한 누림이 없고 그분과의 하나가 없는 것이라면 영적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봉사할 때마다 우리는 몸 안의 교통에서 우리 자신을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로 이끄는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 성막 전체와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안식일로 이끕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행하신 것들에 대한 누림으로 이끕니다. 이는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우리를 안식안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번제단으로 나가서 제물로 체험한 그리스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진설병 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고프게 될 것이며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을 갖지 못한다는 또 다른 표시입니다. 우리가 등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빛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어둠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만약 우리가 휘장 속의 법궤와 향단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안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한 가지, 즉 주님의 안식과 신선함이 있는 안식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한 누림으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성막 안에 있고 성막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이 행하신 것에 누림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누림으로 시작하는 성막의 건축 역사.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누림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얻는 신선함을 가지고 간격을 두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으나 그분을 누림으로써 그분과 하나됨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이며 안식일에 관한 말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함에 관한 말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보고 이로 인해 인상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성경 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다룬 것이 안식일에 관해 기록하는 출애굽기 31장의 참된 추출이라 믿습니다.